错是죽는날까지하늘을우러러한점부끄러움이없기를입새에이는바람에도나는괴로워했다별을노래하는마음으로모든죽어가는것을사랑해야지그리고나한테주어진길을걸어가야겠다오늘밤에도별이바람에스치운다
네안녕하세요 EBS FM 토요인문학콘서트아나운서구영입니다국민의송시윤동주시인의서시를김사인교수님의낭독과가수김현성씨의노래로보내드리면서오늘토요인문학콘서트가준비한봄맞이공개방송낭독콘서트윤동주의문을열었습니다윤동주시인의시를만나기위해서정말많은분들이이곳서울상수동에있는배짱이홀에와주셨어요여러분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네이렇게직접만나서정말반갑고요오늘두시간동안윤동주의시세계로함께푹빠져보시기바랍니다생전에는시인이되지못했지만은지금은우리나라사람들이가장사랑하는시인이바로윤동주죠그의맑고깊고단정한시를읽고있노라면은시가거울이돼서나를비춰주기도하고요조용히위로를건네기도합니다시인이떠난지71년여전히살아숨쉬는윤동주시인의시들을오늘가슴으로함께낭독하고불러보도록하겠습니다이특별한시간을함께하기위해서여러분을초대했어요먼저육회발랄한인문학의동반자죠북토카톡의저자서평가남정미씨나와계십니다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맛있게책먹는코미디언서평가남정미입니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아유가만히좋아하는그리고어린당나귀곁에서등의시집으로독자들의사랑을받고있는시인이십니다그동덕여대문예창작과의김사인교수모셨습니다김교수님어서오세요
네안녕하십니까아이렇게귀한자리에불러주셔서감사합니다
네아유저희가감사하죠오늘공개홀이이분덕분에정말환해졌습니다벚꽃같이화사한이분정미씨가소개해주실까요
아제얘기가아니라아소개하라고
죄송해요
예알겠습니다 、네、자여러분너무너무예쁜분옆에앉아계십니다그쵸백만관객을동원한화제의영화동주의여배우입니다일본인여학생쿠미역할을맡아인상적인연기를펼쳤던아름다운그녀예영화배우최희서씨나오셨습니다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배우최희서입니다반갑습니다
네영화에서목숨을걸고윤동주시인의시출판을돕는강단있는역할을소화하셨었죠、네、제가알아보니까아정말뭐엄청난엄친딸이거든요、
네、맞아요
근데이렇게이쁘기까지하면반칙아닌가요여러분 어떻게생각하세요정말아름답죠
네
네최희서씨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요즘어때요영화의인기를이렇게실감할수있나요
제가개인적으로운영하는블로그랑 SNS 가있는데요
네
영화를보시고좋으셨던분들께서이렇게직접오셔서댓글로영화에대한감상평이나구체적인이런씬에대한어떤생각이런것도굉장히잘적어주셔서저는、네처음으로그런식으로팬분들과소통을해보거든요
네, 네
정말보람차고정말감사하고있습니다
네최희서씨는뭐앞으로의활동이더기대되는그런연기자인데요여러분께서도쭉지켜봐주시기바라고요방금영화동주이야기도했습니다만은뭐공연이나음악책등문학의전반에걸쳐서윤동주시인열풍이불고있습니다 2016년 지금 우리가 70년 전의 세상을 떠난 시인의 시에 열광하는 이유 과연 무엇일지 김서인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세요.
아마도 무엇보다도 오늘의 우리 시대가 드러내고 있는 어떤 궁핍함, 어떤 메마름, 어떤 삭막함 이런 것 뭐 딱히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 앞서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느낌들이 그렇죠.
네.
그런 것 속에서 뭔가 무의식적인 어떤 갈증 같은 것, 어떤 영혼의 갈증 같은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싶고 윤동주란 시인과 그 시가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그 어떤 선량함, 어떤 깊음, 또 그 영혼의 순결함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의 갈증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네.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7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정말 위로를 주는 그런 시들이네요. 최희소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교수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특히 저희가 이제 우리 시대가 좀 청년들에게 정말 힘든 시대인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저희 삼포세대라는 신조어가 나타날 정도로 맞아요. 취업난도 정말 극심해지고 이래서 청년들이 사실 인터넷의 글이나 영화나 드라마로는 어떤 큰 위로를 못 받아도 70년 전에 미완의 청춘으로 돌아가셨던 윤동주 시인님의 시를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팬분들께서도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많으셔서 좀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동주 시인님의 그 청춘이 담긴 그런 시들이 저희에게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시가 문학 중에 가장 오래된 장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것을 찾는다는 거는 무언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로를 받고 이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대변을 할 수 있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뭐 무대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70년 전에 이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어떻게 저항을 하고
네.
자신을 표현을 했을까라는 걸 다시 한번 찾아보는 계기가 되는 시간들이 지금 현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사후 71년이 흘렀지만은 끊임없이 변주돼 되살아나는 작가가 바로 윤동주 시인인데요. 최희섭 씨가 처음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읽은 시집이 윤동주 시인의 시집이었어요.
네, 제가 서시로 처음 윤동주 시인의 시에 접했는데요.
네.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교과서, 중학교 때 교과서였던 것 같아요. 서시가 저희에게 처음 다가온 시였는데 그 서시가 저에게 정말 깊은 감동을 줘서 제가 처음으로 제 용돈을 들고 책방에 가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샀고요. 네, 제가 생애 처음 산 네. 시집입니다.
역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시집을 사네요. 그죠? 예.
지금 최희서 배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시는 윤동주 시인의 대표 시입니다.
네.
수없이 많은 시를 읽고 써오신 김사인 교수님. 진행하신 팟캐스트에서도 이 시를 유달리 사랑하신다고.
네, 저도 들었어요.
그렇죠.
네.
어떤 점 때문인가요?
그게 뭐 저뿐만 아닐 겁니다. 아마 이건 국민의 애송시라고 할 만한 시죠.
맞아요.
정말. 근데 참 이상하기도 한 건 우리가 보통 시 그러면 뭔가 좀 기발한 표현도 있고 조금 뭔가 알듯모릇듯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렵다고 여기지 않아요, 보통?
네.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수월한 말들로 우리가 못 알아먹을 얘기가 하나도 없고
그러네요.
또 뭔가를 표현을 막 이렇게 기발하게 하려고 비튼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런 서늘한 힘 같은 게 나오는가 그런 거죠.
그것이 네.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제가 이 시 제 경우에는 고달프고 정말 어렵던 그 시절에 자기 마음을 이렇게 가누는 어떤 그 격조, 그 깊음 그것도 24, 5세밖에 네. 안 된 청년이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누어가는 그 마음의 간곡함, 그 선함, 그 진실함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길고 깊게 사람들을 넓게 울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진심은 그렇게 시간을 건너뛰어서 그대로 전해질 수 있는 건가 봐요. 서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거라고 말하는 시인, 이렇게 말하는 시인은 글쎄요, 어떤 마음 또 어떤 내면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한번 짐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희서 씨 어떠세요?
저는 서시를 배울 때 이 구절이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단어를 썼지만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뭐 이래서 역설법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갑자기 교과서적인 내용인데요. 근데 지금 다시 읽어보면 오히려 좀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에서 우리의 역사와 문명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인데 그런 우리나라를, 조국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랑해야지라는 말이 아닐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노래했을까요, 교수님?
그 시 읽는 데는 정답이 있는 거 아니죠? 네. 이제 다 이렇게 마음을 다 해서 윤동주 시인의 그 마음에 다 하려고 이제 애를 써볼 뿐인데 여기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예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 별이라는 건 높이 멀리 있는 것이지만 작고 겸손한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해나 달처럼 크고 번쩍번쩍하는 게 아니고 거기 이렇게 어려 있는. 그래서 별은 뭔가 우리가 우리를 압박하지 않고 위압하지 않고 예. 그렇죠. 순해요. 그리고 거기 죽음 얘기가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앞에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시작되죠. 거긴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윤동주 씨는 그 성품 자체도 아주 성실하고 선량하고 어진 사람이었지만 매우 깊은 그 신앙인으로서 또 굉장히 깊은 그렇죠. 어떤 몰진이었던 네.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게 순교자적 소명이랄까 예감이랄까 이런 것이 이렇게 어려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란 말이 막 무섭고 험한 그런 느낌으로 이 시에서는 읽히지가 않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 거친 시대에 쉽지만 또 가볍지 않고 선하고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고결한 느낌이 드는 시, 이런 분위기는 시인이 나고 자랐던 북한도 그곳의 어떤 특수한 환경이라든가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는 거죠, 교수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연희전문에 오기 전까지 20여 년을 거기서 잔뼈가 굵은 거죠. 저 명동촌이라는 곳은 우리가 용정이라고 알고 네. 있는 그 연변 조선족 자치구의 한 도시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 윤동주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 무렵에 함경도, 회령, 종성 이쪽 지역 분들이 네 가문에서 140명쯤이 집단 이주를 합니다. 네. 1899년 이런 무렵에 19세기가 막 끝나는 해에 그러니까 그건 두만강을 넘어서 북간도 쪽으로 이주를 해간 거죠. 그건 뭔가 마치 저 청교도 영국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신세계로 네. 건너가서 새로운 삶과 이런 걸 새로운 세계를 일구려고 하는 것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가서 이룬 그 집단촌이거든요.
네.
그리고 재미있는 건 그렇게 간 집안들이 농토를 조선 땅을 팔아가지고 값싼 만주 땅, 간도 땅을 사면서 집집이 다 무엇보다 우선해서 학전, 배울학, 밭전자 해서 다 얼마씩을 다 제일 먼저 공출을 해서 그거로 학교를 짓고 아이들 네. 학비를 대고 교재를 살 수 있는 그 돈을 먼저 장만한 다음에 집집이 땅을 나눕니다. 그 무렵에 이 용정이나 북간도 쪽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1918년, 19년에 1차 대전이 끝나는데요. 그 1차 대전 기간 동안에 이 만주 간도 지역의
콩에 대한 특수가 발생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런 쪽들이 이 만주 지역의 콩을 매우 높은 값으로 정말
매입을 했군요.
입도선 매하듯이. 그것으로 이 갔던 명동촌 또 용정 지역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래도 1910년대에는 그런 대로
네.
한반도에서 사는 것보다 어떤 부를 이룰 기회가 조금 더 있었던 거죠.
네, 그야말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 돈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독립운동에 힘을 보태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특수한 그런 곳이 바로 북간도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동주 시인은 북간도에 있던 이 시절부터 시를 썼습니다. 특히 동시를 많이 썼다고 해요. 그 가운데에서 두 편을 남정미 씨와 최희서 씨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무얼 먹고 사나 윤동주. 바닷가 사람 물고기 잡아먹고 살고, 산골의 사람 감자 구워먹고 살고, 별나라 사람 무얼 먹고 사나?
오줌 싸게 지도. 빨랫줄에 걸어놓은 요에다 그린 지도. 지난밤에 내 동생 오줌 싸 그린 지도. 꿈에 가본 엄마 계신 별나라 지도인가? 돈 벌러 간 아빠 계신 만주 땅 지도인가?
네, 꾸밈 없는 순수한 모습의 윤동주 시인이 그대로 동시에 투영이 돼 있습니다. 그의 동시 두 편, 무얼 먹고 사나, 그리고 오줌 싸게 지도를 남정미 씨와 또 최희서 씨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동시를 짓던 성장기 시절 시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사촌인 송몽규입니다. 이번에 영화를 보고 이 송몽규의 존재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영화에서는 윤동주 시인과 송몽규 둘의 성향이 많이 상당히 다르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최희서 씨.
네.
예. 둘이 성향이 좀 많이 원래 달랐나 봐요. 그죠?
네. 저희 영화에서도 강하늘 씨가 맡았던 윤동주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던 반면에
네.
박정민 씨가 연기했던 송몽규는 조금 더 외향적이고 적극적이면서 리더십도 있는 그런 캐릭터로 그려지거든요.
네. 그 사진에서도 사실 이렇게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입술을 다물고 있어요. 예.
그 원래 실제로도 윤동주는 그런 조금 더 소극적인 성향이었고
네.
시를 통해서 본인의 신념이나 조국 독립에 대한 어떤 열망을 담아냈다고 하면 송몽규는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독립군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네.
저희 영화에서 이준익 감독님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신이 있는데 그게 이 두 인물이 연희전문학교 시절 대립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 네.
그 몽규는 문학은 변혁의 도구이고 시는 사람을 감성적으로 만들어서 나약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할 때 동주는 시도 사람의 감정의 깊은 감정 안에 어떤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힘들이 모아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네.
이렇게 대립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도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었어요. 네.
윤동주 시인이 그 송몽규 열사에게 열등감을 느꼈다고 하던데 둘의 인연이 보통이 아닙니다. 뭐 중국 용정 윤동주의 묘 나란히 같이 또 무덤이 같이 있고요. 같은 해에 태어났고 평생 단짝처럼 지냈다가 또 같은 해에 돌아가셨죠. 정말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교수님 이 정도면?
예, 네. 정말 뭐 특별한 정도를 넘죠. 그러니까 송몽규 어머님이 윤동주 시인의 고모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바로 밑에 여동생이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한 집에서 컸어요. 한 집에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 윤동주 시인의 집안이 그래도 뭔가 좀 재산을 이루어서 이렇게 사람을 거두어 살만한 형편이었어요. 그렇게 컸는데 송몽규 씨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총명하고 그리고 의지가 굳고 옳다 생각하는 건 어떤 일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행동에 옮기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글을 쓰는 거로는 소문이 나기를 윤동주가 글을 쓰고 시를 쓴다 소문이 났는데
네.
18살 정도 됐을 때요. 두 사람 다 1917년생입니다. 근데 1935년 1월 1일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송몽규가 당선을 합니다.
네, 아, 네.
그랬더니,
선수 쳤어요.
윤동주 시인 입장에서는 참 민망하고 머쓱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그런가 하면 다른 쪽으로 진학을 하지 않고 곧바로 남경 쪽으로 가서 김구 네, 임시정부 네. 추석 휘하에 들어갑니다. 독립군 하겠다고 군관학교 한인반으로 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려 나이가 그게 35년이니까 17, 18밖에 안 된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움직이고 그리고는 네. 몇 해 뒤에 체포됩니다. 일경에. 문제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거죠. 이미 그렇게 체포가 되면서 요시찰 인물로 이렇게 일본 그 고등계 형사들과 이쪽 리스트에 송몽규가 이미 올라오는. 딱 올라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송몽규는 정말 말씀 주신 대로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만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다가 그 젊은 나이에 윤동주와 마찬가지로 쓰러져서 저는 영화 막 끝나고 나서 눈물이 얼마나 쏟아졌는지요. 저기 사실은 얼마나 아름다운 청년들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속절없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었는데요.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진지하게 지금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런데 이곳 현장에 직접 오지 못한 청취자 여러분도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다고요, 정미 씨?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방송 소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소와 다리에서 나온 윤동주 시인의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본과 증보판을 세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초대 가수의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노래하는 음유 시인 싱어송라이터 박강수 씨를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멋진 시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제 노래 중에 이 노래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을 사랑한 사람아 사람아 라는 그 첫 소절의 노랫말 때문에 왠지 시인과 어울림이 있을 것 같아서 제 노래 사람아 사람아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박강수 씨의 라이브 무대 사람아 사람아 오늘 분위기와 또 윤동주 시인과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릴까요? 노래 들려주신 박강수 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공개 방송으로 진행하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이야기와 낭송 그리고 뜨거운 라이브 무대로 윤동주 시인의 삶과 시를 온전히 만나고 있습니다. 대표작들이 대부분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 재학 시절 쓰여졌어요. 당시의 학교 분위기는 글쎄요 뭐 일제강점기니까 대강 짐작은 갑니다만 어땠을까요 교수님?
윤동주 시인이 요즘식 말로 하면 38학번입니다. 그러니까 38년에 이제 연세 연희전문을 입학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략 어떤 느낌일까요? 저기 이런 걸 말씀드리면 될 겁니다. 윤동주 시인이 41년 12월에 대학 졸업할 때 연희전문 졸업생 숫자가 문과, 이과, 상과 이렇게 세 분야가 있는데 그 밑에 더 세분된 과는 없었어요. 그때는 그 졸업생 다 합쳐도 90명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대략 그 문과 졸업생은 20명 미만입니다. 16명 정도가 졸업해요. 그러니까 입학 정원을 한 학년 다 합쳐도 200명이 채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상과가 그때부터 있어서 그때부터 연세대는 상대가 이렇게 강했던
그런 이미지로
어쨌든 네. 그런 정도 수니까 서울 장안에서 웬만하면 누가 누가 어디를 다니고 네. 하는지를 알자고 들면 대략 알만한 규모죠. 그리고 이화여전이 있고 저쪽 보성전문 지금 고려대학에 해당하는 그게 그 규모를 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런 상황이었고 연희전문이 특히 그때 의미를 가졌던 건 그때는 공립학교, 국립학교들은 전부 다 일본어로 당연히 수업을
그랬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경성제대 같은 데는 당연히 일본어로 수업을 했고 다만 사립학교 그중에서도 이렇게 기독교 또 그 미국이나 유럽인들 이쪽에 어떤 울타리가 좀 있는 쪽에서만 그래도 네. 거기에 버티고 아. 한국어 수업을 하고 이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무렵에 수필가인 이양하 선생 또 최현배, 외솔 최현배 선생 네. 이런 분들 다 연희전문 문과 선생님들이셨어요.
네.
손진태 선생 이런 분들.
윤동주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용정에서 유학원 학생이기도 했었죠.
그렇죠.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동주 시인이 연희전문학과 38학번입니다.
네,
그렇죠?
38학번.
그런데 우리 희서 씨도 똥문이시더라고요.
네,
어, 예쁜데 공부도 잘했어요. 연대 나오셨지요?
네. 네, 저는 05학번입니다.
05학번.
네. 아이고, 이거 계산이 안 되네요.
네, 네. 네. 전공이?
저는 신문방송학과가 본 전공이고요. 이중 전공으로 영어영문학과도
아,
했습니다.
이야,
아, 그렇군요. 학교 다니시면서 혹시라도 뭐 접할 기회가 있으셨나요?
네, 그럼요. 제가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외솔 최현배 선생님의 외솔 일단 외솔관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 외솔관 근처에 윤동주 12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윤동주 기념사업회도 있고요. 그래서 매일 지나가는 그 거리에 항상 윤동주 시비가 있어서 저는 그 옆에 있는 벤치에서 점심도 먹고
네,
네 그랬었거든요.
그 대학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최희섭 씨 말처럼 막 꿈도 있고 꿈도 펼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무한한 가능성이 주어진 젊음의 생동감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그때는 이제 일제 강점기였으니까 지금과는 판이한 그런 분위기 아니었겠습니까? 어묵한 시절에 윤동주 시인은 참 어땠을런지 그 시절 시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시 두 편을 준비했는데요. 낭독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새로운 길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자화상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네, 최희서 씨와 김상인 교수님의 낭독으로 새로운 길 그리고 자화상 들어봤습니다. 내용을 잘 살려서 두 분이 낭독을 해주셨는데요. 시의 분위기도 그 자체가 좀 많이 다르지 않나 싶어요. 정민 씨 어떻게 들었어요?
네, 일단 새로운 길 같은 경우는 네. 뭔가 나가야지 막 이런 어떤 진취적인 뭔가를 좀 희망이 있고 이렇다면 네. 자화상은 너무 김사인 교수님이 너무 막 영상이 펼쳐지게 읽어주셨어요.
그렇죠. 예. 예.
다시 한번 고뇌하고 참회하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써진 것 같아요.
네.
읽으면서 막 눈물이 또 핑 돌고.
저도 그러게 말했어요. 예. 예.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너무 청승을 떨어서.
무슨 말씀?
그 청승이 저를 울게 하네요, 교수님.
그 자화상을 썼었던 윤동주의 마음을 그대로 교수님께서 전해 주셨어요. 네. 북한도에서 살다가 일제 강점기 조국에 와서 직접 살아보니 식민지 현실이 더 크게 다가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점점 시의 분위기도 달라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우리가 저 윤동주 시인 생각할 때 이 양반이 북간도에서 지금 요즘 지역명으로 하면 연변 지역에서 나서 네. 자라서 20이 넘어서 서울로 온 그런 사람이라는 실감을 우리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죠. 그냥 네. 서울 중심의 어떤 문화권, 문단, 시단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냥 무의식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윤동주 그럼 그냥 우리 민족 청년 민족 시인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얘한테는 서울은 굉장히 새롭고 그런 데인 거죠.
네.
우선 하나 말씀드리자면 앞에 읽어주신 그 새로운 길 네. 그거는 지금 연세대학 자리에서 이 무렵에 서교동, 동교동 쪽으로 지금처럼 개발이 되기 전인 거죠.
네.
그 잔다리라고 부르던 그쪽으로 이렇게 걸어나가면 바로 펼쳐지던 이 풍경입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 넘어서 마을로 이렇게 이어지던 지금처럼 막 이렇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던 그러니까 아마 이 방향으로 계속 걸어오면 우리가 지금 공개 방송하는 이 네네. 상수동 이연절이까지 오게 될지 네. 모릅니다.
윤동주의 연희전문학교 시절 초창기 시들을 만나봤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도 박강수 씨의 라이브 무대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람이 분다 따뜻한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잘 어울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곡은요. 바람이 분다라는 곡.
병원.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느니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자나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네, 박강수 씨의 노래에 이어서 윤동주의 시 병원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처음에 시집 제목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아니라 이 시의 제목인 병원으로 하려고 그랬었대요. 그만큼 시인에게 이 시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네요, 교수님.
예, 아마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이 시가 쓰여진 건 요 시 쓰기 앞에 한 1년 이상 시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아하. 남긴 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연희전문 2학년쯤 동안 시를 안 썼어요. 그리고 요 시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별 해는 밤, 서시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 아마 정병욱 선생,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의 후배였던, 제일 사랑하는 후배였죠, 국문학자 정병욱 선생이 남긴 그 회고에 의하면 처음에 자기 이거로 제목하고 싶었어 이러면서
네.
병원이라는, 자기가 이제 시집 묻고 싶다고 혼자 필사를 해가지고 손으로 다 일일이 시를 옮겨 적어서 세 부를 만들어서 네.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하나는 존경하는 은사 이양아 선생을 드리고, 하나는 이제 정병욱 후배한테 이렇게 주면서 원래는 병원으로 하려고 그랬어 이렇게 이제 넘겨줬다는 겁니다.
뭔가 네.
그건 우리 조선이며 우리 여러 상황이 어떤 병든 환자의 상태, 병원의 상태, 이제 이런 거라, 그런 상징성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결국 그 지금 남아있는 그 제목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본인이 그렇게 정했어요.
아하.
그렇게 필사본, 최종적으로 그 제목을
그렇군요.
썼고, 저는 그 제목이 더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 제목이 참 좋게 느껴집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윤동주 시인이 대학 시절, 글쎄요, 이제 젊은 시절에 뭐 짝사랑을 한다든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든가 하는 것도 없다면 얼마나 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좋아했던 여학생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교수님? 시에서 순이라는 이름이 몇 차례 등장한다고.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몇 번 등장하는데 네. 그 순이가 어느 순인지 아무도 특정을 못하고 있고
네.
아마 그냥 시의 내용이나 분위기로 봐서는 짐작컨대 고향 용정 쪽에 어린 시절에 이렇게 가까이서 짝사랑도 아니죠. 풋사랑 마음으로 이렇게 좋아했던 어떤 소녀의 이미지나 이런 게 그 순이란 이름에 이렇게 결부되어 있지 않나 여겨지는데, 그 외에도 그 가깝던 분들의 회고에 의하면
네.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마음에 좋아하고 그리워했던 여성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학생들도 좋아했을 네.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이분이 원체 생김새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네.
무슨 이 견습 사제 비슷한
맞아요,
너무
맞아요.
이렇게 플라토닉하고 너무 이렇게 식물적이고
네.
앞에 그 읽어주신 병원이란 시에서도 보면
네.
그 여성이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있고 들어간 자리에 아이고 이렇게 아파서 어떻게 하나요 하고
교수님은,
위로를 해주거나
교수님은 그렇게 하셨을 텐데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비우고 간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누워봤어요.
누워본다 이러고 끝이 납니다.
맞아요.
이러니 무슨 적극적인 연애가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영화에서 보면 네. 쿠미 쿠미가 윤동주 시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쿠미는 윤동주 시인의 시 번역을 도와주는 아주 위험한 일을 하는데요.
그렇죠. 목숨 걸고 하잖아요.
쿠미는 윤동주를 사랑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시를 사랑한 것일까요? 희서 씨.
네.
무슨 생각으로 한 겁니까?
네. 저는 이준익 감독님이 이 질문을 촬영 전에 저에게 하셨었어요.
어, 정말요?
근데 이거를 대답을 잘 못하면 잘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목숨 걸고, 되게, 목숨 걸고.
되게 긴장을 했던 질문인데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우선, 쿠미는 윤동주의 시에 이끌려서 다가갔던 사람임은 분명한 것 같거든요. 처음에 그의 시가 좋아서 시집을 펴내자고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고요. 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시를 좋아한다는 것은 저는 시는 그 사람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의 시를 사랑했다는 거는 그 사람의 영혼 또한 사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체포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조선어를 번역해서 시집을 내는 일을 가담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희생을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런 희생이라는 것은 진정한 어떤 맑은 사랑에서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쿠미는 분명 윤동주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영화를 보면서 이 쿠미라는 인물이 교수님 그 영화 네. 시나리오에 나오는 가상의 인물인 거죠.
아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영화에서의 설정입니다.
네. 아, 그 실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네. 상상도 해봤어요. 자, 여기 오신 분들도 윤동주 시인의 시를 정말 정말 사랑하는 분들만 다 모이셨는데요. 모든 시를 다 좋아하시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특히 더 좋아하는 시는 무엇인지 그 이유를 사전에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정미 씨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장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은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네.
제일 첫 번째로
1위.
제일 1위는 뭘까요?
네. 기대를 벗어나지 않네요.
예, 서시입니다. 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네.
서시. 그리고 2위가 별 해는 밤. 그리고 3위가 참회록입니다. 그리고 4위가 자화상. 아까 너무 멋있게 읽어주셨죠? 그리고 5위가 쉽게 쓰여진 시. 그리고 6위가 방금 읽어주셨던 병원입니다. 그리고
네.
뭐 아우의 인상화 같은 것들이 기타
네.
7위 정도로 랭크가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사연들도 남겨주셨네요. 이렇게 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별해는 밤을 보고 이렇게 글을 적어주셨는데요. 아, 별해는 밤을 좋아합니다. 오랜 기간 수험 생활을 하였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위로가 되어준 작품입니다. 시인이 별을 보며 그리운 이들을 떠올리며 시를 썼듯이 그 마음을 저도 공감하며 시인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 JYJC 고맙습니다. 네. 또 네. 다른 네. 것들이 네. 있죠?
최희서 씨가 네. 하나 소개해 주세요.
여기 이항봉님께서 써주신 말씀인데요.
네.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 구절을 인생 화두로 삼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멋지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김사인 교수님 그리고 배우 최희서 씨와 일부에서 윤동주 시인의 동시와 연희전문학교 초기시를 음미해 봤는데요. 최희서 씨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윤동주 시인을 사랑하는 여러 방청객들과의 만남 어떠셨어요?
네, 저는 윤동주 시인님을 소재로 다룬 영화 동주에 출연한 것도 정말 영광이었는데요. 영화 동주를 계기로 이렇게 콘서트홀에서 방청객분들과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정말 뜻깊은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정말 좋았고요. 정말 오랫도록 추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앞으로의 멋진 활동 기대하면서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방금 전 여러분이 뽑아주신 윤동주 시인의 시들을 가수 김현성 씨, 테너 백종석 씨, 그리고 레벤드의 노래로도 풍성하게 만나보게 됩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1부는 박강수 씨의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강수 씨 박수로 맞아주십시오.